6절 말씀 신약성경 278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신약성경 278면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깨어 기도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거기 왜 안 해요? 제 부부 제가 딱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고개를 딱 돌려서 얼굴 보면서 인사를 해야지.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며칠 전에 세미나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흥, 그 강사 목사님이요. 부흥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을 위해서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모여들었습니까마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바로 딱 그 순간에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떠나가죠.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 내 살을 먹고 먹는 자는 다 살아날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니까 도무지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어떻게 자기 살을 먹을 수 있느냐,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갔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면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사람을 구름떼처럼 몰고 다니면서 세력을 키웠을 것입니다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양육을 한 사람은 12명이었죠. 그리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에 120여 명의 성도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성숙한 또 변화된 12명 또 120여 명만 있으면은 복음이 전 세계로 번져나갈 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모으는 데 집중을 하지 아니하셨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집중을 하셨습니다.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게 모인 성도들이 다 어린 아기들만 있다면은 내면적으로 어린 아이들만 있다면은 교회는 늘 싸움이 있을 겁니다. 문제투성이겠죠. 그래서 세상을 증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 세상에 증복을 당해서 맨날 당하고만 살겠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은 그게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반드시 성숙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게 내려졌으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가 반드시 성숙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실패할 때가 많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 보면은 새로운 사람인 것 같은데 잠시 뒤에 보면 옛 성품으로 바로 돌아가 있는 도무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내가 또 신앙인인지 회의가 들 정도로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애를 쓰며도 불구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어린아이 같은 그 감정과 그 어린아이 같은 말 그 속에서 헤매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왜 자라지 않습니까? 나는 왜 자꾸만 결정적인 순간에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립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여러분 보시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보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러다가 변하겠지, 그거 아닙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의 결말은, 열매 없는 무화과의 결말은 뿌리까지 말라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이 3년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었던 무화과 나무는 식어서 버리겠다라고 단호한 의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에 열매로 알게 될 것이다, 열매로 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다른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는 것은, 성숙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입니다. 반드시 성숙을 해야 됩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보면 모두가 다 성품의 열매들이죠. 인품의 열매들이고 인격의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만이 맺힐 수 있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원하지만 늘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잘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고,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누군가가 내 속을 조금만 뒤집어 놓으면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갈등하고 있는 그 모습들,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봉사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면서도 거기에서 상처를 받고 넘어지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이 아직 우리가 어린 아이라는 것입니다. 손 들고 나와서 찬양하는 분들 있죠. 이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진행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인가 수가 좀 틀리면은 원래 내 모습으로, 손 들고 찬양하는 모습이 아니라 원래의 내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은 내가 과연 누구인가라는 이런 갈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여기 단에 서서 설교를 하죠. 이 모습으로 언제까지나 이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목사의 속에 어린아이가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을 할 때에 과연 내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 10여 명의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서 대화를 쭉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충격을 받았던 것은요, 마음의 상처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고,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있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수님을 몇 년간이나 믿어오면서도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갈등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가 성숙하면요, 진짜 사랑을 하게 되죠. 그 진짜 사랑이, 그 어떤 사랑입니까? 포용을 해줄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만 포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좀 까칠한 사람도 내가 상처를 받지 않으면서도 포용을 해줄 수 있습니다. 아파해도 내가 아파하면서 덮어줄 수가 있습니다. 정죄할 수 있을 때에 용서를 해줄 수 있는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게 내 가슴을 찔러서 막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을 할 수가 있죠.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성숙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힐 수가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입니다. 우리를 어느 성까지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냐면은, 물론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은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아주 높은 수준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어디까지 자라가는 겁니까? 그리스도죠. 김성봉 권사님. 예. 하나님께서 권사님에게 기대하시는 것은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에게까지. 예수님의 그 사랑이 바로 정죄할 수 있는 고난에 있을 때에 용서를 해주는 사랑이었고, 아파해도 예수님께서 아파하는 그러한 사랑을 하셨죠. 우리가, 사도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울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들은 툭 하면은 속임수에 넘어가고 유혹에 넘어가고 쉽게 요동하고 쉽게 반응을 합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민이었고 또 우리들의 고민이 되어야 됩니다. 때로 말씀의 빛 앞에 섰을 때는 내가 성인이 된 것 같고 어른이 된 것 같은데 돌아서면 어린 아이로 돌아가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세워져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기 직전의 세상의 모습은 극과 극으로 나뉘어진다고 그러죠. 거룩한 자는 계속해서 거룩하게 되고 악을 행하는 자는 계속해서 악을 행하게 되고, 그러니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한 자로, 악을 행하는 자는 계속 악을 행하는 자로, 이게 성숙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확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잠을 자고 있는 성도들은 이 거룩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빨리 성숙하기 위해서, 물론 빨리는 성숙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 성숙을 향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어서야죠. 우리가 열매를 맺히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의 성품이 성숙하게 되는 그것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바로 그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성령의 열매, 이 인격의 열매, 이 열매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리와 너무나 먼 말씀은 아닌가? 사랑과 기쁨과 고요함과 오래 참음과 선을 행하는 것과 진실함과 온유와 절제하는 이 모습, 좀 되는 것 같다가도 내면에 문제만 생기면 쉽게 넘어져 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의 이 열매가 나와는 좀 거리가 멀리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런 존재가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존재가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끌어내어서 해결을 하기 전에는요, 겉으로 자꾸만 말씀을 먹고 어른이 된 것 같고 성숙한 성도가 된 것 같고 그런데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안에 있는 그것이 탁 튀어나오면서 또 갈등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어린 아이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은 이 어린 아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른이 되면은 다 인격이 훌륭한 어른인 줄로 압니다만은, 그런데 우리가 어른이 되어보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죠. 어른이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저절로 다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아버지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부단한 노력이 있지 않으면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기만 나오면은 어머니가 되느냐? 그렇지 않죠. 뉴스를 보면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 우리는 이게 뭔가가 잘못되어 있구나, 이것을 빨리 깨우치셔야 됩니다. 많은 어른들이 여전히 정서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는 그런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른이지만은 그 속에 7살짜리가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자주 충돌하죠. 전혀 충돌할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충돌을 합니다. 마음속에 그 어린아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피해자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어린아이가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직면하기 싫어도 한번 직면을 해야 됩니다. 대면을 해서 살펴보셔야 돼요. 그거 끄집어내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 선상에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처럼 무례하게 행동을 하고 무례하게 말을 하고 이기적이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좌절해버리고 열등감으로 힘들어하고 위축되고 자주 화를 내고 정서적으로 불안해하고 감정적으로 매우 연약한 모습들 우리 가운데 있죠. 이런 나의 이 모습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성숙하려고 애를 써보아도 사실 잘 안 되죠. 발목을 다 붙들고 있습니다. 양탄자를 보면요, 그 양탄자 앞면을 보면 화려하고 좋습니다만은 그 양탄자 뒷면을 딱 들춰보면 실타래가 막 엉켜져 있죠. 그 실타래가 엉켜져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앞면의 그림을 만들어낸 겁니다. 겉으로 보면 참 좋지만은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실타래가 얽혀져 있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의 과거의 이야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러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현재 우리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추측을 해서 올라가 보면은 거기에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계시고 형제들이 있고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수많은 사람들과 사건과 사고들이 관계가 되어져 있고 그들의 그 영향력을 받아서 이렇게 된 겁니다. 문제는 그 악한 선한 영향력도 좋지만은 이 악한 영향력이 우리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하려고 하는 우리.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은 그만큼 성숙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나이는 먹어가는데 이 안에 그게 아직도 어린아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이야기를 끊임없이 내 속에서 하고 싶어 하는데 나는 그걸 무시하고 지나가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어느 순간에 툭 튀어나오는 것이 그 상처들이 튀어나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치료가 되면은 정말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집사님 참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그걸 진짜 그대로 받을 수가 있죠. 그러면 그 관계가 참 아름답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뭔가 접근을 하게 되면은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나를 접근할까? 무슨 속에 다른 생각이 있어서 이런 말을 할까? 이렇게 받아들인다고요. 상처가 있으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괜히 화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괜히 분노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과거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로부터 온 것입니다. 부모님들, 형제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가까운 사람들 속에서 나의 모든 이런 성품들이 형성이 된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릴 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있었다면요, 지금 여러분들은 참 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굉장히 건전하고 그리고 자존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백지와 같은 어린 나에게 정말로 온화한 성품의 아버지가 나를 키워주셨다면, 그리고 따뜻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저 가슴에 안고 이렇게 키워주셨다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이는 마찬가지예요. 아주 건강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서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근데 그 반대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부모님에게서 아픔을 이해받았다면요, 그 부모님도 또 그 부모님에게서 그것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실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불쌍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빨리 거듭이 나지 않으면은 나도 또 다른 사람에게 지금 상처를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도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또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것을 누군가는 끊어주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상처를 깊이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때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머물러 버립니다. 그래서 5살에 극심한 상처를 깊이 받았으면, 치료가 안 되어 있으면 50살이 되어도 5살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릴 때 음악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은요, 지금 성인이 되어 있어도 그 음악 이야기가 나오면 반응이, 그 어릴 때 반응이 나옵니다. 유쾌하지 못하죠. 결혼을 하고 가장이 되고 사회적으로 겉으로 보면 위치가 있지만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도 그래도 그 내면에 어린아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끄집어내어서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다 묻어두고 가버리면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쳇바퀴 도는 것 계속 또 돌게 되는 것이죠. 보통 집에 들어가면 남편들은 아내를 대할 때에 또 자녀를 대할 때에 그 상처가 나오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아내는 나와 더불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 어린 아이와 더불어서 싸우기 때문에 그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상처 입은 아이를 상대하고 있는 그 아내의 모습, 말씀 속에서 살고 우리가 은혜로 살려고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나는데 왜 잘 안 됩니까? 바로 이 어린아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순간 주차장에서 바로 분노하는 그 모습들,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투정을 부리고 있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서 또 다툴지도 모릅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과연 무엇인가? 왜 이러는가? 왜 나는 작은 일에도 자주 분노하는가? 왜 나는 자주 이렇게 짜증을 내고 있는가? 내 안에 그 어린아이를 직면해야 됩니다.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새 집을 지으려면 옛집을 부수어야 되죠. 그래서 거기 위에다 세워나가야 되는데 옛집은 그냥 두고 그 위에다가 무엇인가 자꾸만 얹어보십시오. 무너져버리죠.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오늘 읽었던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죠.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헬라어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어린아이를 폐기 처분하십시오. 그 힘을 무능케 하십시오. 그 힘에서 풀어나십시오. 그것을 제거하십시오. 그것을 끝내십시오. 그 작동되는 것을 중단시키십시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유치하게 말하고 유치하게 행동하고 유치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참 행복한 사람은 이 안에 어린아이가 사라지고 계속해서 성숙해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닮아가는 사람이죠. 여러분 사실 이게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충분히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를 치료하시고 내 안에 있는 그 어린아이를 보듬으시면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리스도의 분량이 이리까지 자라나도록 그렇게 나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부쩍부쩍 성장하는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결혼 생활이 참으로 아름답게 변화가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그런 주의 백성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과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제 속에 있는 어린아이와 결별하고 싶습니다. 내게 상처를 주었던 거기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왜 이러고 있는지 그 원인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지고 있는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겁니다. 그러면은 그 문제 앞에 직면을 해야 돼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대화를 나누고 있던 수가성 여인, 이 여인은 마음속에 상처가 너무 많아서 그냥 그대로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엉뚱한 짓을 할지도 모르는 여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 수가성을 찾아가셨습니다.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셨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여인이 많은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하는데 왜 내 삶은 이렇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여인을 이미 그 음성을 다 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 여인과 더불어 대화를 나눕니다. 네가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왜 그렇게 자라나지 못하고 갈등하고 아파하고 있는지 내가 알려줄게. 치료해줄게. 그래서 찾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수가성 여인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처음에는 다른 엉뚱한 대화를 하시는 것 같죠. 물 좀 다오. 네가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너에게 물을 주었을 것이다. 막 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여인이 그 물 저한테 좀 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제서야 이 여인의 깊은 상처를 거기에서 직면하도록 말씀을 하시죠. 이 남편 불러와라 그럽니다. 남편. 쳐다보고 싶지 않았던, 꺼내고 싶지 않았던 그 여인의 과거였죠. 그 과거 앞에 직면하고 이제 그 과거, 그 남편에 관해서 이 여인이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피하고 싶은 거 있죠. 지금도 미워하고 있는 거 있을 겁니다. 그 감정을요 있는 그대로 고백을 하셔야 돼요. 어릴 때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선생님, 그 선생님 때문에 그 선생님이 한 말씀 툭 던진 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음악을 싫어하는 성도도 있어요. 그 선생님과 내 내면 속에서 대면을 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몇 주에 걸쳐서 이 성품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그럽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들을 조금씩 다루어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하나씩 해결이 될 때 하나님께서 눈물도 주실 거예요. 그때는 우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 부분이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여러분의 그 과거와 더불어서 화해를 하셔야 돼요. 화해. 손을 내어 밀어서 악수를 해야 되고 그 아이를 안아주면서 그 아이의 그 아파하고 있는 그것을 해결을 해 주어야 되죠. 그게 바로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그거 하고 나면은 상처를 받았었는데 음악이 이제는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치료가 되고 또 회복이 되고 그래서 웃는 웃음이 진짜 웃음이고 하루하루 부쩍부쩍 성장해 나가고 변화가 되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